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기 전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건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 바로 직전에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셨고요. 그 재판을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는데 후반부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됩니다. 이 후반부 내용을 보면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앞부분에 15절부터 18절까지 나오고요. 그 이후에 여기에서 이제 주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두 가지 정반대로 설득하는, 권유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상황이 나옵니다. 15절부터 18절인데 15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이 정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전통에 의하면 명절이 되었으니까 기분 좋은 날이니까 죄를 아무리 지었어도 한 사람 살려주자 이렇게 하는 그런 전통이 생긴 거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특사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면 유명한 죄수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때에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왜 유명했는지는 상세하게 알기는 어렵고요. 그냥 전통에 의하면 뭐 독립운동을 하다가 뭐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다른 전설들이 있습니다만 뭐 그것은 뭐 알 방법이 없고 여튼 예수님과 다른 또 다른 이제 죄수 한 사람 또 유명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17절에 보면 이제 이 전통대로 행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질문을 합니다. 17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그러니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둘 중에 한 사람을 너희가 선택하면 내가 놓아주겠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질문은 참 묘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일단은 빌라도가 누군가 한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이게 정식 법에 의한 권한도 아니고 또 율법이 부여했던 그런 권한도 아니지만 그래도 전통에 의해서 빌라도가 한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뭐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예수님을 지금 바라바랑 동급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결코 그런 분이 아닌데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바라바 같은 사형당해야 될 사람과 똑같은 처지의 죄인으로 그렇게 저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저렇게 저울질을 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굉장히 안타깝고 또 슬픈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18절에 보면 부연 설명을 해놨어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자기들의 권리를 또 권력을 보장받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이렇게 발고하고 이렇게 재판하고 하고 있다는 걸 빌라도도 알고 있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상황인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이런 상황 없이 그냥 쭉 진행돼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도 무리가 없고 어찌 보면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어찌 보면 이게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를 짓게 만드는 기회가 되거든요. 이게 항상 기회가 주어지면 그건 양면의 칼이어서 좋기만 한 게 아니라 나쁜 측면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잘 사용해서 여지껏은 죄 없는 예수님을 재판하고 죽이는 데 앞장을 섰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기회가 생겼으니 이걸 그냥 빌미 삼아서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죄를 중단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기회 때문에 도리어 여지껏 죄를 짓던 것을 더 크게 죄를 짓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는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니까 바라보면서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하튼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보면 양측의 사람들이 다 있어서 무언가 활동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는 편에서 또 하나는 예수님을 죽이자는 편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을 설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설득하는 내용이 정반대, 대조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예수님을 위하는 편에서 이제 활동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빌라도가 재판하고 있는 거죠. 누가 등장하냐면 그 다음 등장인물은 그의 아내가, 그러니까 부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부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상세한 설명이 없어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부인이 사람을 보내왔어요. 사람을 보내와서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지금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조금씩 이렇게 꼼꼼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로는 누가 이제 권면을 했는가인데 부인이 남편에게 이제 권면을 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무엇에 대해서 권면을 했는가입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은 예수님과 관련된 권면을 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와 관련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권면을 했냐면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아무 상관도 하지 마라. 내가 지난밤에 내가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태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심각한 꿈을 얼마나 생생하게 꿨길래 재판장에 나가 있는 총독인 남편에게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전갈을 넣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 이제 꿈을 꾸면 꿈자리가 뒤숭숭하거나 꿈이 너무 선명하면 이제 조금 기억하고 있는 때들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이렇게 사람을 보낼 만큼이면 정말 꿈이 신기한 꿈이었거나 생생한 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하튼 이걸 보면 부인이 남편에게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이 권면하는 태도를 보면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으로 봐서 매우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권면한 것 같고, 다만 이건 강제하거나 명령하는 것은 아니라 말 그대로 부탁하고 권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만약 부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권했으면 어땠을까? 여튼 꿈을 꾼건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할때이 부인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꿈을 꾸게 했으면 어땠을까? 어머니가 지금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친한 친구가 왔으면 어땠을까? 이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예수님과 관련된 무언가 권면을 들을 때에 누구한테 권면을 듣냐면 대부분 아는 사람들에게 권면 듣거든요. 형제에게 듣거나 배우자에게 듣거나 자녀에게 듣거나 부모에게 듣거나 친구에게 듣거나. 누가 권면했으면 빌라도가 그 말을 조금 더 무겁게 생각하고 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누가 이야기해도 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일 가까운, 그래도 제일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인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주셨던 건데, 결국 결과를 놓고 보면 빌라도가 반응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요즘은 많이 안 그럽니다만, 예전에는 직장을 가면 직장 상사들이 가령 뭐 부장님이 취미가 등산이다. 그러면 꼭 주일 아침에 부하 직원들을 등산 가자고 불러요. 그럼 안갈 수가 없어서 부하 직원은 나는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부장님이 가자고 하시는데 이사님이 가자고 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예배 빼먹고 등산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직장 상사가 너 주일이니까 교회 와라 이렇게 강권하는 경우는 없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부인이 이야기했을 때좀 들었으면 어떨까 싶은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진 못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정반대 내용이 나와요. 20절에 보면 예수님과 관련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번엔 누가 권면을 하느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권면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누구에게 권면을 하느냐? 무리들에게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관계가 특수하죠.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은 당시 사회에서 무리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높은 지위에 있어서 사실 여지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하자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권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익숙하고 별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죠. 이런 관계에서 권했습니다. 그럼 뭐에 대해서 권했는가? 이 내용이 중요한데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다.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다. 결국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예수님께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악하게 권면을 한 거죠. 어떤 형식이었냐면 결국 본문에서는 그냥 말했다, 권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건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선동을 한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말하면 대부분 다 순종하고 따라오는데 그 사람에게 선동을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못 믿게, 예수님을 대적하게, 교회를 반대하게 이렇게 이제 선동하는 그런 행동들을 한 거예요. 아직 본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내일부터 이렇게 상세하게 나오는 내용을 보겠습니다만 결국 결과는 어떠하냐면 무리들이 이 선동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달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이렇게 선동질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 본문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생각해야 되는 점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가 어떤 성격을 갖는지를 항상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부드럽게 아주 약한 모습으로 권면을 받든지 아니면 강력하게 명령을 받든지 선동을 받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권면이나 선동을 받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돈 벌려고 하면 이런 것이다. 성공하려고 하면 이런 것이다. 이런 내용인지 혹은 교회와 관련된 것인지 예수님과 관련된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는 말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예수님과 관련된 것, 교회와 관련된 것, 신앙생활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슬쩍 이야기하건, 강하게 이야기하건, 이 교회, 신앙생활, 예수님과 관련된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쉽게 흘려넘기면 안 되는 얘기고, 쉽게 따라가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우리가 뭐 총독을 바꾸자 뭐 이런 얘기면 이런 입장에서든 저런 입장에서든 사실 총독을 바꾸는 게 현실 속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어떤 입장이 되든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이쪽 권면도 있고 저쪽 권면도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군가 나에게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만 예수님과 관련된 것, 교회에 출석하는 것,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굉장히 진중하게 무겁게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빌라도가 만약 이 문제가 자기의 평생의 문제, 평생의 삶을 결정한다, 영원한 삶과 벌을 결정한다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들었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쉽게 결정하곤 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로는 누군가는 예수님과 관련된 태도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권유를 하기도 하고 권유를 듣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권유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내 주변에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섬겨야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권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주변에 보면 여기 가면 저게 좋아, 이거 가면 저게 좋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다 나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맨 끝에 가면 근데 거기 가려면 이번 주일에는 교회를 안 가야 될것 같아. 이제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런 제안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곁에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계속 이 재판받는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에는 기록된 내용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때때로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하는 말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온전한 정신을 갖고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그리고 제자들이 여기 등장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걸 본문에 안 나오니까 알 방법이 없습니다만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똑같이 재판받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재판받는 장면들마다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무리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원래 올바른 장면이 되려면 베드로가 됐든 요한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제자들이 이 자리에 뛰쳐나와서 같이 예수님과 같은 편에 서서 여러분이여 무리들이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당장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속을 후련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것인지 이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고 제자들이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장면이 없는 거죠. 기록이 없다고 해서 이 장면이 바람직하거나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아름다운 모습이 빠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내용이 빠져 있는 거예요. 가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한다는 거예요. 아, 조우진 목사님이 옆에 있었으면 다르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냥 반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했을 텐데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네. 얘기를 해줄 사람이.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끄잡아 당겨줄 사람이 없네. 이게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이 이 자리에 없었다는 게. 물론 제자들이 있었어도 무리들이 바라바를 살리자고 막 난리를 쳤을 거예요. 결과가 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없었고 제자들이 정말로 해야 할 말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면서 그냥 아무 말이나 막 주어지는 대로 듣는 게 아니라 요즘 뭐 유튜브든 뉴스든 틀어놓은 대로 막 떠들어대잖아요. 그걸 아무거나 막 듣는 게 아니라 혹시 저 내용들 중에 예수님을 향한 태도, 교회를 향한 태도, 신앙생활과 관련된 태도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가 잘 새겨서 가려들여야 되고 그리고 나는 내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는가 내가 듣고 있는 권면은 어떤 권면들인가 그리고 내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제자들이 마땅히 했어야 될 그런 선포들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권면하며 예수님 잘 믿고 섬기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아가는지를 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악한 권면에 휘둘리지 않고 악한 선동에 또 열기적으로 이렇게 따라다니지 않고 중심을 잘 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기 바로 직전에 많은 이스라엘 무리들이 선동을 당하여 주님을 죽이는 자리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혹시 그들이 선동당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그들이 죄 짓는 자리에 동참하지 않았을 텐데 주님을 죽이자고 목청을 돋구지 않았을 텐데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여 우리가 무지함 때문에 혹은 삶의 여러 가지 긴급한 문제들 때문에 주님을 등지거나 혹은 주님을 향하여 반대하거나 혹은 사소해 보여도 신앙생활에 적대시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 잘 새겨서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행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과연 주님 편에 서는지를 늘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도들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